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0월 11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자, 한국 여권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는데요.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최근에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도이칠란드와 공동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게 뭐냐면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지표화한 거예요. 현재 한국은 방문 대상 국가 또는 지역 199곳 가운데 무비자로 190곳을 방문할 수 있다네요. 공동 1위는 싱가포르와 일본으로 199곳 가운데 무비자로 192곳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39곳으로 전체에서 109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권 파워가 좋은 게 단점도 있대요. 유럽 같은 데를 여행할 때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는 거죠. 분실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여권의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더 표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백신 접종만 완료하면 점점 해외여행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멀게 느껴지죠. 법적으로는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제일 안전한 상황이니까 코로나 무서워서 해외 나가기가 사실 겁나는 거죠. 제발 이 지겨운 코로나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세계 2위의 파워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여권 들고 가슴 설레며 비행기 좀 타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살짝 뉴스통의 가을 개편이 이뤄집니다. 월요일에 순위 뉴스 7 코너 변함없이 함께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그대로 갑니다. 더 알짜 뉴스 코너가 조금 바뀌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 소개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삼성 비스포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집중 탐색해봅니다. 피플 코너로 변화없이 함께하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도 알려드리는데 자, 오늘부터는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대신 여러분들께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을 알려드리는 짧은 퀴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소소하지만 더 유익하고 즐거운 가을 개편이 되길 바라고요. 자, 먼저 순위 뉴스 7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참 좋은 여행이 1년 10개월 만에 유럽여행 상품을 판매한 결과 5일에서 7일 첫 3일간 851명이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품 판매 금액은 120만 6천 달러입니다. 그동안 귀국 후 2주 자가격리 때문에 상품 판매에 제약이 있었으나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로 부분적으로나마 해외여행의 걸림돌이 사라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고하고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건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계란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차원에선 도매시장을 시범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어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미국인의 60% 이상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여비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성인 2,086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응답률은 지난해 58%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8년 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코로나19 기간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고 미군의 정보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관련 활동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격 대상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에 집중됐으며 주로 북한이 얻기 힘든 정보 취득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공격은 대부분 기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 계정을 목표로 했다며 이들 계정 소유자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외교 혹은 지정학적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이란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한국이 만든 드라마 방영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SNA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한국이 지난 3년간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주몽과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도 해를 품은 달과 뉴아트 등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느피라비르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간 7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미국 제약사 머크사로부터 구매를 진행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15만 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싱가포르의 구매 물량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몰느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며 FDA가 허가하면 몰느피라비르는 첫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하자며 제약사와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다노움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화상 언론 요약 보고에서 오늘 WHO는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또 중간 단계로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40%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현재 백신 생산량이 매달 약 15억 회분으로 공평한 백신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주요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북한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 북한 소식 이야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첫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군의 장교 양성 기관인 군사대학과 군관학교가 가을 졸업기간을 맞은 가운데 북한군이 졸업생인 초급 장교들을 각급 부대에 신설된 전문 건설부대 지휘관으로 대거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올해 초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문 건설 구분대 편제 확대를 통해서 당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을 뒷받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막 군사대학을 졸업한 초급 장교들이요. 일선 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으로 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데일리 NK의 함경북도 군 소식통에 따르면 네. 구군단 지휘부 간부부 조동, 그러니까 배치과에서는 지난 2일에 올 가을 군사대학 군관학교 졸업생들을 군단에 신설된 건설 전문 부대의 지휘관으로 배치하는 2021년 졸업생 간부 사업 배치 방안을 수립했는데요. 네. 소식통은 8차 당대회에서 인민군대 앞에 나선 과업 중 하나가 당의 경제건설 노선 관철을 위한 전문 건설 부대를 새로 편제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에 구군단 당위원회는 이번 가을 졸업생들을 부족한 건설 부대 지휘관들로 배치할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인사 배치와 관련해서 뒷돈, 뇌물 같은 게 좀 오가고 있다고요?
네, 군사대학 군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구군단 간부부에서는 네. 특정 부대 지휘관으로 배치되길 원하는 졸업생들에게 이른바 숙제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북한군의 간부사업 규정에 따라서 군사대학이나 군관학교 졸업생들은 부대 배치 전에 통상 10일에서 15일간의 휴가를 받는데 예. 이 간부부에서 휴가를 나가는 미배치 졸업생들에게 각자 되는 대로 알아서 하라면서도 1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소식통은 달러 액수에 따라서 원하는 부대나 자리에 배치받을 수 있고 원하는 직무에 자리가 날 때까지 미배치로 편히 지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라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을 요구한 상황. 이게 근데 단지 구군단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한군 전반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네, 8군단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예. 평안북도의 군 소식통 역시 8군단 간부부가 군단 미배치 졸업생들의 휴가 출장 명령서 발급을 위한 개별 담화를 진행을 하면서
예.
1인당 6장, 그러니까 600달러 정도면 원하는 곳에 배치가 가능하다며 네. 숙제돈을 그러니까 뭐 직접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암시, 압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소식통은 뭐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의 일은 아니지만은 숙제돈 액수가 이전 두 해보다 훨씬 올랐다면서 현재 8군단 간부부의 미배치 졸업생들이 이 무더기로 들어와서 뭐 강습소나 외래자 침실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네.
이 숙제 돈 때문에 오히려 휴가를 가기를 꺼려하는 졸업생들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참 국가나 당, 군 차원에서는 군인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현장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군 지휘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네.
앞에서는 당 정책을 내세우면서 현장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러게요. 이를 돈을 벌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졸업생의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는 간부부에서 당 정책을 악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는 고질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당연히 돈 있고 배경도 좋은 졸업생들은 인사권을 가진 간부부에 돈을 바쳐서라도
네.
이제 군 생활도 힘들고 전망도 어두운 전문 건설부대 배치를 피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 반대로 돈도 배경도 인맥도 없는 졸업생들은 운명에 맡기자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소식통은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네요. 자, 다음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네요.
네, 북한 당국이 최근에 주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한
네.
새로운 행동 수칙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걸까요?
평안남도 소식통은 방역사령부가 주민들을 네.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행동 수칙에 대한 긴급 재포치를 하고 있는데 모든 기관, 기업소, 당원 근로자 학습반, 인민반 등에서 주민들이 무조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긴급히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긴급 전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모든 주민이 방역 위험 표시가 있는 구역이나 건물, 격리 장소에 대해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역지침을 조금 더 강조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강화된 방역지침을 또 강조를 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북한 내에서 최근에 심각한 방역 위반 문제가 있거나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긴급 지시가 하달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공화국 창건일 행사에 참여했던 대학생 중 일부가
네.
평성 간염 요양소 건물에 격리되어 있다면서 이들과의 접촉이 특히 불어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구구절 열병식 행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해서 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주민들은 이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지역에 전염병이 돌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 북한이 지금 또 구구절 열병식 행사 이후 뭔가 또 의심스러운 환자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당국이 좀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허각 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인 정은지 씨가요. 2014년에 함께 발표한 노래입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들어볼게요. 자,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죠.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 그리고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저희가 좀 개편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이 시간에 한국에서 좀 유명하고 그냥 잘 나가는 브랜드들 좀 알려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브랜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인데 최근 들어 광고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나만의 것, 나만 소유하는 것 이렇게 맞춤형을 내세우면서 조금 선두 브랜드로 달리고 있는데 먼저 이 비스포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그 영어로 보면은 예. 맞춤 정장 이런 뜻이라고요. 아, 처음에.
예.
이제 그 영역이 넓어져서 고객의 개별 취향을 반영해서 제작하는 물건이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네.
이후 그 범위가 더 확장되면서 소비자가 말하는 대로 제작해주는 맞춤형 생산 방식으로까지 확장된 거고요.
네.
또 고객이 제품의 색상이나 디자인, 크기 등을 정하고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그에 맞춰서 제조 및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등으로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스포크가 이제 유행이다 못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죠.
자, 비스포크가 그러니까 원래는 옷 맞춤 정장에서 나온 말인 건데
예.
그동안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브랜드인 비스포크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예. 비스포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고
아예 의미가 바뀌어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맞춤형 네. 냉장고 이런 대명사로 좀 자리가 잡힌 거예요.
네.
그 이 비스포크가 지난 2019년 6월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죠.
네.
냉장고 누적 출하량은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앞서 출시 6개월 만에 삼성전자 국내 냉장고 매출의 그 50%를 넘은 수치였고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약 67%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제 냉장고 문 색깔이나 다양한 제품을 보면 통상 이제 너 비스포크 샀구나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냉장고 사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근데 LG 거로 저는 결국 샀는데
네.
너무 예쁜 가구처럼 보여서 조금 탐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주부들의 관심이 가전제품에 많이 가죠.
네.
살림하는 주부들의 마음이나 취향을 좀 제대로 저격한 게 인기의 비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원래 사실 가전제품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그쵸. 조금 더 선호도가
튼튼하다.
높았죠.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비스포크가 설치된 이런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요.
네.
이게 주방인지 안방인지 뭐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가전제품들이 그 어떤 가구보다 예쁘고 좀 세련됐기 때문이었겠죠.
네.
게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또 집안 꾸미기 괜히 또 거기 있다 보면은
그쵸.
예, 집에 뭐 좀 괜찮은 걸로 좀 설치 좀 해볼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여기에 삼성전자는 단순히 이 흐름에 좀 안주하지 않고 냉장고의 색상이나 모델 등을 더 다양화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생활가전 사업에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그 가전업계에 맞춤형 가전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뭔가 지금 이게 좀 잘 팔리고 하니까 조금 더 큰 목표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목표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비스포크라는 네. 개인화된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는 것에서 거실, 침실, 세탁실 등 집안 전체를 이 비스포크 컨셉으로 좀 통일감 있게 구현하겠다는 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이미 올 상반기에 그 냉장고를 비롯해서 정수기, 세탁기, 건조기, 신발 관리기, 에어컨, 무선 청소기 등 17개 비스포크 홈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기존 대표 제품인 비스포크 냉장고는 가장 인기 있는 포도 타입, 그러니까 네 개의 문이 있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디자인과 정수기를 탑재한 신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총 22가지 종류의 패널은 기본으로 또 제공을 하고요. 소비자가 원하면 360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프리즘 컬러에서 취향에 맞는 색상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비자들의 취향을 좀 다양하게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외형은 진짜 예쁜데
네.
사람들이 LG전자 선호하는 것처럼 그래도 네. 품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자주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네.
삼성전자 또 품질력 있는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품질도 그리고, 뛰어나겠죠?
예, 특히나 이제 보상 네. 서비스까지 더 확실히 해주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이제 제품 구매 후에 시간이 지나서 자녀 출생, 뭐 이사 등으로 환경이 변하면은 그렇죠. 좀 아무래도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저도 예. 이제 삼성전자의 TV를 한번 샀었는데 아이한테 이제 그 미니 망치를 줬었는데 그 TV 패널이 네. 깨져가지고 수리비용이 엄청 오. 한 150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TV는 200에 샀는데
수리비가 더 나오셨군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네. 이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그쵸. 일이 상당히
맞아요.
좀 금액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에서 이제 무상으로 좀 오, 교체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굉장히 끌리네요.
맞습니다.
네.
가전제품의 주요 부품은 이제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 그리고 디지털 인버터 모터인데요. 이제 주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의 제품에서 이 회전을 일으키는 부분을 말해요. 뭐 주요 부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요 부품에 대해서 기한 없이
네.
무상 수리 또는 교체를 해주는 평생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예.
이렇게 고장난 거 평생 무상이라고 하면은
예.
이 남는 게 없는 장사 아닌가요?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를 예. 제공하는 거를 좀 거꾸로 생각하면 해당 부품에 대한 품질 자신감으로
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 있다.
어차피 고장 안 날 거니까
네.
수리도 오. 해줄 필요 없는 거고 손실도 애초에 날 일이 없는 셈이죠.
네.
실제 삼성전자는 그간 10년 보증을 시행하면서 얻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생 보증을 하면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지
네.
않는 방법을 위해서 고민을 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평생 보증을 해도 비용은 오히려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상황인데 이게 네. 좀 성과로 나타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스포크 덕에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가전사업 영업이익 부분에서 LG전자를 제쳤습니다.
아, 드디어.
네, 2016년 네. 이후에 4년 만입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분야에서 많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쵸.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전제품의 분야에서는 항상 좀 밀렸었잖아요.
그렇죠. 다 LG사니까.
맞습니다. 이제 LG전자의 가전제품은 세계 1등 수준으로 굉장히 인정받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추월을 한 거죠.
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6.4% 증가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비스포크를 탄생시켜서 인정받은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창립 이래 생활가전 출신 최초로 사장으로 승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에서 잘 나가는 데가 이제 반도체, 뭐 스마트폰,
맞습니다.
손전화 이런 데인데 생활가전 항상 LG한테 밀린다는 소리 들었는데
네.
사장 승진까지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전제품 바꿀 때 이제 뭐 LG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비스포크 바꿀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삼성 비스포크가 한국 안에서 얼마나 조금 점유율을 올리고 싶어 하나요?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이 비스포크의 성공으로
네.
좀 얻은 맞춤형 시장에서의 우위를 계속 좀 이어간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올해 비스포크 브랜드 제품이 국내 가전 매출의 80%를 오.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나름의 계획입니다.
시장을 먹어버리겠다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새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뭐 강남에 서울 강남이죠. 삼성 디지털 프라자 본점에 있는데 이 라이프스타일 쇼룸을 좀 꾸몄어요. 그래서 이를 개방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이제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네.
더 끌 수 있게끔 이왕 수리하는 거 비스포크로 하자 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제 비스포크 홈을 통해서 최적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네.
제품을 사용하는 내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홈 솔루션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한국인들에게 삼성 비스포크의 특혜가 주어진다는 생각도 드는데 LG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판매 전략도 있을까요?
이 생태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
분야별 전문 업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이른바 오픈 협업 시스템 팀 비스포크입니다.
네.
이 팀 비스포크는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업체들이 파트너사,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협업사로 참여하는 걸 말하는데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 기업, 다시 말해서 집안 꾸미기 전문 기업인 한샘과
네.
제품을 패키지로 뭐 하기도 하고요. 또 이래서 기존 한샘 어떤 가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좀 이 냉장고를 좀 가구처럼
네.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또 테크 분야에서는 대창, DK, 두영 시럽, 그리고 오비오 등이 참여해서 일부 비스포크 가전제품을 협업 생산합니다. 또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CJ제일제당 쿠팡 등과 손을 잡고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콘텐츠 분야라고 하면은 이들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네. 삼성의 비스포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조금 더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조금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 또 더 최고의 제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탁기, 건조기, 네. 공기청정기 뭐 이렇게 네 개의 삼성 가전제품을 카카오 인공지능 스피커와 또 연동된 카카오 홈을 통해서 음성으로 제어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실제로 봤었는데요. 비스포크에다가 뭐 레시피를 뭐 이제 뭐 돼지고기 만들어줘 네. 뭐 이렇게 하면은 관련해서 이제 음식 레시피를 직접 거기서 AI가 얘기를 해주고 재료를 뭐 넣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인공지능까지.
네. 네. 그 저는 이제 스마트폰 그 타치폰으로 네. 뭐 레시피를 찾거나 이래서 요리를 한 적은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요.
또 CJ제일제당과는 그 가정 간편식을 직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로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하게 했고요.
네.
쿠팡과 협업을 통해서 세제가 떨어지기 전에 그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세제 간편 구매 기능을 세탁기에 직접 네. 적용을 했습니다.
별걸 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사실 한국은 땅이 좁잖아요.
예.
뭐 중국이나 미국에 가야 결국에는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좀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한국의 예.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전체 수출이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쵸.
내수 시장이 뭐 아무리 많다고 해봐야
네.
한국 인구가 5천만 조금 넘는 수준이기 네. 때문일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내수 시장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언젠가는 좀 한계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인지한 삼성전자도 개인별 맞춤형 가전을 앞세워가지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네.
실제 삼성전자는 그 미국의 비스포크를 선보이기에 앞서서 개인별 맞춤 가전제품을 좀 소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역시 디자인 등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비스포크가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뉴베리 가전 공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생산 지원, 품질 관리, 장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삼성전자가 수백 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네, 미국 인구가 3억 명. 중국 인구가 10억 명 이렇게 넘잖아요.
예.
한국 인구 5천만 명에 비교하면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예.
또 미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뉴베리 공장이라고 하셨어요. 이 뉴베리 예. 공장이라는 곳에서는 뭘 만드나요?
일단 뉴베리 공장은 지난 2018년에
네.
삼성전자가 그 미국 생산 거점을 지정하고
네.
그 연간 100만 대의 세탁기를 좀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가전을 제일 많이 만드는 공장이겠네요.
예.
네.
그 세계 최대의 가전 시장이잖아요.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포크 가전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해외 시장 공략에 더 힘이
그렇죠.
실리겠죠.
네.
또 이제 삼성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캐나다에도 이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미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부엌이나 이 방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 그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50년이 더 앞선다고 해요.
아, 앞선대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도 실제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그렇군요.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색상 컬러들이 또 이제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런 기존의 수준 높은 문화들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일 텐데
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일단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해가지고
네.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인들이 좀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을 잘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주요 배경이
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이 이미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디자인만 예쁘면 품질은 웬만하면 믿고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벌써 가전제품 중에서 뭐 웬만한 거는 다 삼성 아니면
그쵸.
LG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비스포크가 한국의 국민 가전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의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계속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의 가전 브랜드 비스포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남자 아이돌 그룹이었던 동방신기가요. 초창기에 발표한 대표곡입니다. 제목처럼 꼭 안아주고 싶어지는 참 예쁜 노래인데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자, 뉴스로 본 세상 월요일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죠. 피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정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와 굉장히 유명한 분 만나보네요. 어떤 분인가요?
네, 한국의 역사 인물 한 분 만나볼 텐데요.
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그쵸.
북한에서는 조선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이십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듯이 한국에서는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리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세종대왕의 업적인 한글 창제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네.
세종대왕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종대왕, 뭐 한국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중 한 분인데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의 왕이시잖아요. 몇 대왕인가요?
네,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4대 왕입니다.
네.
세종대왕은 1397년 5월 한양에서 태어났는데요. 한양은 지금의 서울특별시입니다. 세종대왕은 1418년에 즉위해서
예.
1450년까지 조선을 통치하고요. 이 시기에 조선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요. 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이 잡힌 시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 외에도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군, 어진 임금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시기에 훈민정음도 창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업적도 많고 백성들도 크게 아낀 걸로 유명한 성군.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대자도 붙어서 대왕이신데 특히 우리 민족의 그린 훈민정음 창제는요.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큰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훈민정음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의 기초가 되는 문자 체계를 말하죠.
네, 맞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어의 표기 체계인데요.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25년이 되는 1443년에 창제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요.
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를 학자들에게 지필하게 만들고 반포합니다. 이후 조선 사람들은 훈민정음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한글을 만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애민정신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훈민정음 서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서문에는 세종대왕이 한자를 잘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걸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조선시대의 기득권 세력들은 백성들이 한자를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글을 알게 되면 책을 읽게 되고
네.
또 그렇게 되면 양반인 기득권 세력들에게 백성들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하지만 생각이 달랐던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언어라는 거 안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문화 등이 담겨 있는데 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가 우리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글이 세상에 알려진 날을 축하하는 기념일도 만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한글날이죠. 한글날은 10월 9일인데요.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네.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건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이었는데요. 조선의 연구에 곧 오늘날 한글학회가 가갸날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념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글날로 명칭이 바뀌고요. 한국에서는 한글날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뭐 토크 콘서트, 또 학술대회, 축하 공연 등의 행사가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데요.
네.
이들 통해서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날에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그 세종대왕 동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만 되면 실제로 이 광화문 광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네. 커다란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이순신 동상과 함께 세워져 있는데요. 세종대왕 동상은 백성을 사랑했던 성군 세종대왕의 업적과 함께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일대는 서울시의 중심지이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여행 명소여서 평소에도 세종대왕 동상을 보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날에는 행사도 열리는데 그때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구경한다고 합니다.
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기리고 또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 한글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혹시 한글날이 있나요?
네,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지만 조금 네. 다릅니다. 명칭은 조선글날이고요. 네. 또 10월 9일이 아닌 1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공휴일은 또 아니고요.
네.
한글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년 행사도 열리지 않고요. 또 북한에서는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위인들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이 김씨 일가에 대한 선전만 강조되고 있죠.
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처럼 뭐 동상을 세워서 세종대왕이나 한글 창제 업적에 대해서 크게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한글날 행사를 통해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그리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만큼은 또 그렇게 크게 그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텔레비전에서도 세종대왕의 업적에 관한 방송들을 한국에서는 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세종대왕에 대한 연속극도 예전부터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왕세종, 장영실, 또 뿌리 깊은 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정말 인기가 많은 연속극이었어요.
네.
많은 시청자들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날에는 각 방송사에서 한글날 특집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KBS는 해시태그 방탄 때문에 한글 배웠다라는 특집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인기의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세계인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기획한 방송이었고요.
네.
이 방송에는 122개 국가에 있는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한글의 세계화와 세종대왕에 대해 알린 방송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담이지만 한글을 만든 건 세종대왕이고
네.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건 BTS라고 합니다.
네.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 이걸 또 정말 몇백 년이 지나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니까 괜히 뿌듯해지네요. 자, 오늘은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민족의 그린 한글을 창제한 성군이죠. 세종대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정철 기자 또 세종대왕 오늘 소개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쉽고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퀴즈 짧게 풀어보는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맞춰보세요. 먼저 문제 나갑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자, 나름 맞춰보셨나요? 정답은요. 아,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의 개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 100조 개 정도로 추정할 뿐인데요. 세포의 수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 체격이 큰 사람은 세포의 수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수명이 다한 세포는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도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몸에서 1분당요. 1억 개 정도의 세포가 손실된다고 하는데 다행인 건 매분 세포 분열을 통해 그 손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100조 개 세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뭐 1억 개 정도의 손실은 그다지 큰 건 아니겠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0월 11일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릴게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8도, 평양, 함흥, 청진 10도, 개성 1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19도, 청진 20도, 평양, 개성, 함흥 21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에서 오전과 오후 모두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자,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참 좋은 여행이 1년 10개월 만에 유럽여행 상품을 판매한 결과 5일에서 7일 첫 3일간 851명이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품 판매 금액은 120만 6천 달러입니다. 그동안 귀국 후 2주 자가격리 때문에 상품 판매에 제약이 있었으나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로 부분적으로나마 해외여행의 걸림돌이 사라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고하고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계란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차원에선 도매시장을 시범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어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미국인의 60% 이상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여비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성인 2,086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응답률은 지난해 58%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8년 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코로나19 기간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고 미군의 정보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관련 활동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격 대상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에 집중됐으며 주로 북한이 얻기 힘든 정보 취득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공격은 대부분 기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 계정을 목표로 했다며 이들 계정 소유자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외교 혹은 지정학적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이란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한국이 만든 드라마 방영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SNA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한국이 지난 3년간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주몽과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도 해를 품은 달과 뉴아트 등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간 7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미국 제약사 머크사로부터 구매를 진행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15만 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싱가포르의 구매 물량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며 FDA가 허가하면 몰누피라비르는 첫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하자며 제약사와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다노움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화상 언론 요약 보고에서 오늘 WHO는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또 중간 단계로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40%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현재 백신 생산량이 매달 약 15억 회분으로 공평한 백신 분배가 이뤄진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한국에서는 대체 휴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럴 때 그동안 못 봤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좀 몰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열풍에 대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문득 김정은 위원장이랑 김여정 부부장 과연 오징어 게임 봤을까? 안 봤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 경쟁력이 당장 북한의 지도부에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하네요. 아마 북한의 지도부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날이 더 단속을 하는 걸 텐데요. 수미 테리라는 미국의 전문가는 그렇지만 이 정보를 독점하려는 북한 정권의 노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엘리트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K-POP 노래를 듣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미 오징어 게임 봤을 수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 한국의 인기 드라마들은 우리 북한 분들도 함께 좀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네요. 문화로 우리가 소통을 먼저 많이 해놓으면요. 나중에 실제로 만나서도 할 얘기도 많고 금방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자, 빨리 이런 드라마 얘기 여러분과 얼굴 맞대고 해보고 싶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려야죠. 오랜 무명 생활 끝에 한국의 한 노래 경연 방송에 출연한 걸 계기로 하루아침에 한국 최고의 음원 강자 중 한 사람이 된 가수입니다. 이무진 씨가 올해 9월에 발표해 역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인데요. 가을 타나 봐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원곡은 바이브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